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1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분열되어지는가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누나가 나누어지게 된 어떤 역사적 배경들을 설명한다면, 이제 1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쪽의 역사와 남쪽의 역사를 이렇게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왕들 이야기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열왕기상 15장부터예요. 그래서 왕이 계속 나오니까 이 왕이 어디 쪽 왕인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 연결들을 잘못 시키시는데, 요 왕의 역사를 이렇게 대략만 짚어가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과 그 시대를 이렇게 차트로 정리를 하면, 아, 시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굵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북쪽 왕조와 남쪽 왕조는 형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 계열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그 왕조는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고 계속 혁명적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솔로몬은 시작이었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역사에 꽃을 피운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소개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보면 그 유다 쪽 계열의 왕두 사람, 또저 이스라엘 쪽, 북이스라엘 쪽의 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한번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훨씬 쉬우세요.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 또 나답, 오늘 바하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답에서 바하사가 왜 빨강색이냐면, 여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성공해서 왕이 바하사가 되는 거죠. 그때 그에 반해서 남쪽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오늘이 저기에 나오는 그네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라는 그 유다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3년을 치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3년을 치리하는 동안 우리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일단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윗왕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암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이어지면서 3년 동안밖에 일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 아비암 이야기를 하다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대목 이렇게 끌어오면서, 우리야 사건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우리를 또좀 돌아봐야 될 만한 기도 제목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손주한테까지는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늘 기도하시고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지금 3대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이 열왕기 상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 역대하 13장을 보면,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조금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쪽과 남쪽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초기에 나오는 이 아비암의 모습은 아주 훌륭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쪽은 두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는 열 지파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위 북쪽은 8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군인들을 다 모았더니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비암이 큰 소리를 쳐요.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승리를 확신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뭘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왕조의 정통성이었어요. 우린 하나님께서 세운 왕조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들도 이렇게 소 한 마리 잡아오고 양 몇 마리 가져와갖고 바치면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 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낼 수 있고 이런 패역한 일들을 우상 숭배했던 일들을 북쪽 이스라엘이 서슴없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아비암이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렇게 양쪽에 서갖고 장수들이 나와서 큰 소리치고 고대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왕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모습이 아비암 초기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전쟁을 이기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왔던 그 남쪽 유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배가 넘는 전쟁을 아주 자신 있게 이기고 그때부터는 아주 평안한 모습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남쪽 유다의 아비암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 그래서 3년밖에 못하고 그 다음엔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도 훌륭한 왕이에요.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틀어서 훌륭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사입니다. 이 아사가 뭘 하냐면 그 남쪽 유다의 이렇게 신앙 개혁 운동을 해요. 그래서 구약 그 열왕기 상에 나오는 최초의 종교 개혁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든 우상 타파하는 일에 앞장을 쓰고 그리고 우상 섬겼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리는데 누구까지 벌을 내리냐면 자기 어머니까지.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더니 그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리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젊은 왕이 어머니를 갖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보다 누가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라가 살고 망하고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사가 아주 그 위대한 신앙 개혁을 범국가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라고 성경 기자들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일이 언제 있었느냐? 그 땅에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이 열왕기 상에서보다 오히려 그 역대하에서는 아예 한 세 장 정도에 걸쳐서 아사 초기, 중기, 말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말기에 가서 아사도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북이스라엘이랑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랑도 이렇게 약조를 맺었었는데 나랑 약조를 다시 맺자. 그래서 날 좀 도와줘라. 그래서 같이 합세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만 의존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군사력이 좋고 나쁘고 뭐 이것과는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이거에 하나님 관심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떨 땐 좋으실 때도 있고 어려우실 때도 있잖아요.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건강이 나쁠 때도 있으시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여유가 없으실 때도 있고 자식들이 좀 말을 잘 듣고 평안할 때도 있고 속 썩일 때도 있고 그냥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정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날 의지하나 안 하나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일은 참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특별히 참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늘 위대한 기도를 했죠. 잘 될 때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즉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맺고 살길 원합니다. 환경에 영향받고 살지 않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떤 환경에 동화되거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울고 뭐 불고 또 매달리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초기에는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예, 어린 믿음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정말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 하나만 온전하게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생애죠.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야기는 참 근사하게 우리 말로 번역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별난 거 같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가서는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또 나쁜 쪽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들의 가치의 기준으로는 측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럴 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정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화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을 늘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랑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뚱맞게 엉뚱한 거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거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생명의 본성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것이 세속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것이지 뭘 구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그때 그 나라는 태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왕 하나가 잘못되면 국가가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 왕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이게 참 어떨 때 보면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참 야, 이 왕은 참 훌륭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고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면 그 지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불빛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아예 그런 빛이 없으면 그 시대는 아무리 뭐가 많아도 어두운 거죠. 정말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자꾸 보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 성경에 아유 이 열왕기상하 역대하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끝나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나오는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나답이라는 왕이 나오죠.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사람은 이제 2년 하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 기브온을 애워싸고 있음이더라. 예. 이 유다왕 아사 때 바하사가 이제 나답을 죽이고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만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수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전에는 여기 어디 세겜이었다가 다르사였다가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지는. 근데 뭔가 안정이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식들이 불안해하죠. 그 삶의 주변이 모두 안정적이지 않죠. 그 시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선하지 않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돼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놓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좀 광의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큰 안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늘 흔들린다. 여러분, 국가가 도시가 이 수도가 옮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복잡하겠나. 근데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꾸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나, 불안해서.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러면 성경이 기록을 해줘요. 왜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왕조가 이어지지 못했는가. 그랬을 때 30절에 보면 그 전에 선지자 아이야로 말씀하셨던 것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4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 왕조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길지 못한다. 다 멸망할 것이다. 왜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자의적으로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신이다 그러고 남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산당들 지어놓고 우상숭배하게 했던 그 기억, 기록들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은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왕조는 망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16장에 와서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뭐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우상입니다. 뭐 다른 데 가서 절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노하신다. 하나님 노하신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그 시대의 악이요, 그 나라와 역사를 폐망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왕조 초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분열되면서 어떻게 나라의 정체성들이 세워지는지에 대한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쪽의 왕들도 사실 그렇게 뭐 썩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아비암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아사도 말년에 실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있고 실수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북쪽은 한결같은 거예요. 우상숭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하죠.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있고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성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수요일날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화되어지고 정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과거가 훌륭해서 야 저 사람이 소망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그래도 그 말씀이 이어지고 예배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이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그 한 줄기 빛을 끊이지 않고 이렇게 비춰주셨을 때 그 빛을 보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소망이요,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입니다. 그 은혜의 빗줄기. 그래서 그 은혜의 빛 줄기 앞으로 나아가고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체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면서 그 빛 앞에 있는 우리의 자신과 어두움의 자리들을 보고 거기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은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과 은혜의 그 물줄기를 절대로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거나 어둡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소망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북쪽은 참 어두움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남쪽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만 그래도 그 은혜의 빛이 이렇게 한 줄기 있는 것 같은 것을 제가 이 역사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따라서 가고 그 하나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세대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게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은혜의 역사가 이게 정말 기우뚱기우뚱 할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때 그래도 어디선가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은혜가 남쪽 유다의 다윗 집안을 통한 약속이 끊이지 않았듯이 그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